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아주 두껍고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지혜로는 도저히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집중했다면 그 성을 물리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현상, 그리고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고난이라는 현실, 또 위기와 위험이라는 현상을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한다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실의 장벽만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영원한 소망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B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집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상식적인 방법에 그냥 실망하고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역시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또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또 이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적을 또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성취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C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신 것을 신뢰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다 돌기 전까지는 오직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심에 온전히 끝까지 순종했을 때 말씀의 성취, 약속의 성취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끝까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을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사상으로 시작이 되고 마지막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임마누엘 사상을 가지고 논문을 쓰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여호수아 6장에 나타난 영적인 원리였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과 또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표어가 우리 교회 표어가 영과 진리로라는 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구역에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로마서 12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많이들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많이 사랑하고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구역 안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지를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약 한 2년 정도, 2년 2개월, 3년 정도 열심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복귀를 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약 3개월 정도를 머무르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언젠가는 꼭 너희에게 가서 너희 얼굴을 보고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 열정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교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가 너무 교리적이다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사도 바울 서신의 대체적인 형식을 따라서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것, 후반부에는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역시 목회적인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Righteousness,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순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마서에서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뜻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 얻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바로 칭의, 성화, 그리고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바울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장,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실천해 갈 것인지를 적용해 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1절, 2절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3절에서 8절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 9절에서 16절은 서로 간의 관계,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1절은 원수와의 관계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저는 좀 더 간단하게 세 단락으로 구분을 했는데 1, 2절은 영적인 예배, 3절에서 14절은 바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영적인 전투의 부분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3번입니다. 1절, 2절 이제 영적 예배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려야 합니까?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 2절과 12장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절이 바로 그 모든 서술의 대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이 성도의 구원의 터가 반석 위에 튼튼하게 닦여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2장부터 그 구원의 터 위에 우리가 지어야 할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러므로입니다. 복음을 듣고 교리를 배웠으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라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삶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순종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삶의 구원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모습, 우리 삶의 모습, 또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비난부터 받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구원과 삶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삶 속에서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 구원이 드러나야 바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구원의 원리가 바로 개인,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또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에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몸은 육체와는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바로 영혼과 육체를 아우르는 전인간 그리고 전인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들은 육체는 부정하다, 그리고 영만 깨끗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시고, 사무엘에게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바치라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또한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관리하고 또 죄를 멀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죄를 짓고 또 언젠가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의 몸 역시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날마다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 몸을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다면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날마다 죽여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눈, 귀, 입, 손, 발 등의 이 지체들을 우리는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각 지체를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우리 귀로는 또한 거룩한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리 손으로, 발로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먹고 마시는 것, 자고 일어나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행위가 곧 예배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이 번역을 다른 번역으로는 합당한 예배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당연한 섬김이다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웃이 목말라 할 때에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또 쓰임받을 수 있겠지만 모두 다 그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먼저 작은 일에 또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구역에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작은 일부터 합당한 봉사, 당연한 섬김, 예배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B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변해가는 이 세대를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이 세대는 세상의 어떤 겉모습, 외형을 뜻합니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그런 풍조에 변해가는 가치관에 끌려가거나 또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 이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본받다는 것은 어떤 것의 형상을 취하다, 또 자신과 동일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의 가치관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시에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 사상도 있었을 것이고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 무신론, 다신론, 돈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상의 풍조일 것입니다. 외모 지상주의,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성공 지상주의, 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현세주의, 현실주의,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떤 실용주의, 합리주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의 속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면의 갱신과 변화를 가리키는데 육체의 본능에 지배를 받지 않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끗이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멀리해서는 절대 이러한 삶을, 마음의 변화를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은 현재 명령법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을 하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변해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어떤 세상의 풍조, 유행, 가치관에 쉽게 영향을 받고 물들고 있는 모습이 내가 세상 앞에 섰을 때 연약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러므로 우리 늘 점검하고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물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C번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뜻을 분별하다고 했을 때 분별,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풀무불에서 금을 재련할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검증하고 연단하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연단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자체가 선하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찾아보니까 수십 가지를 정리해 놓은 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의 구원, 인간의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이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또 자세히 깨닫고 분별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이며 그것이 곧 우리 교회의 표어인, 우리 교회의 가치인, 예배의 생활화 그리고 생활의 예배화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우리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삶을 영적 예배의 삶을 권면했다면 이제 3절부터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곧 영적인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또한 이어서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지 영적인 봉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먼저 봉사해야 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안에서 먼저 봉사하지 않으면서 교회 밖에서 봉사의 삶을 살아간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교회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이 어떻게 봉사해야 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 봉사 A번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어떤 기준에 따라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우리 성도 각자가 받은 영적인 능력과 또 영적인 은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각자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봉사의 현장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가끔 보면 봉사팀끼리 갈등이 생기거나 또 경쟁이 있는 경우도 있고 봉사팀 안에서 자신의 어떤 업적을 드러내기도 하고 텃세를 부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가끔 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봉사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을 나는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없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의 현장에서는 늘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해서 지혜롭다는 것은 바로 사려 깊은 절제를 위한 신중한 노력을 의미하고 있고 바로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봉사할 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각 지체의 기능이 다르고 또 서로 조화롭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은 눈대로 우리 신체를 예로 들었을 때 눈은 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귀는 듣는 역할을 감당하고 입은 말을 하고 손발은 일을 하고 각자의 그 지체의 역할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봉사의 자리에서 각자 성령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은사에 맞게 성실하게 섬길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을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은사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지체들 각자가 나누어 받은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언이 나오고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일곱 가지의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아홉 가지 은사가 등장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등등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로마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이 은사를 아마 강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을 뜻합니다. 곧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언부터 등장을 하는데 예언은 우리가 일곱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으로도 보통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도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때에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도 나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해 준다고 돌아다니면서 미래의 불확실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호기심을 자극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러한 예언 사역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준비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 그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사역 은사라고 보아도 무방하고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일, 집사직 등을 뜻하긴 하는데 사도행전과 또 바울서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식탁의 봉사, 사랑의 봉사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구역 식구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먼저 섬기는 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많아서 물질로 베풀기를 잘하기보다 형편이 어려워도 먼저 베풀고 나누고 또 몸으로 섬기고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섬김의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보통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교사의 직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르치는 사역이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하게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봉사의 자리에 더 많이 동참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교회 학교 사역에 교사들이 많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부터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수업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분반 공부하시고 이후에 또 기도 모임 하시고 주일을 정말 바쁘게 교사분들은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소중한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시는 그 봉사에 아마 큰 보람을 느끼실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있기에 아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은 계속해서 권면하는 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이 한마디를 하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위로가 필요한 분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절대 위로의 은사가 아닐 것입니다. 위로의 은사를 받은 분은 아마도 그 마음의 공감 능력이 참으로 뛰어날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 구제할 때는 성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색한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 대신에 후한 인심으로 나눠주기를 즐겨하는 은사를 가진 분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부지런함으로 하라. 교회의 지도자,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섬기는 위치에 있는 분들,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섬기는 대상들을 위해서 더 시간을 아끼고 부지런하게 섬겨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필요를 발견하고 채워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팀장님들, 구역장님들, 또 리더들은 더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봉사를 뜻할 것입니다. 보통은 사회, 복지사역,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봉사에 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지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먼저 섬기고 봉사할 때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밖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길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 매주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 그것도 사명감을 가지고 또 기쁨으로 힘들지만 열심히 섬기시는 것, 이것도 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안내 사역, 방송실 사역, 차량 주차 사역, 여러 봉사팀의 사역들이 은사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성실함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당연히 섬김의 삶을 사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또 주신 은사에 따라서 겸손하게 봉사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봉사할 때 마음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에 서로 먼저 하며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3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9절 10절에서는 먼저 사랑과 우애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지체를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거짓이 없도록 그리고 사랑의 근거에서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또한 사랑하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우애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이고 존경은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지체들을 대할 때 겸손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겸손함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신앙 연수가 길다고 해서 또 경제적으로 학벌로 여러 가지 세상의 지위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겸손함으로 다른 지체들을 대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디번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들은 아까 읽었습니다. 먼저 가번부터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봉사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나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체 중에 눈이 아프면 눈을 치료하고 손이 아프면 손을 치료해야 하는 것처럼 공동체에서 연약한 지체,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당연히 돌보고 또 치료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아마도 대체로 박해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나 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중에 나그네 중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 밖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 섬겨야 할 영역들을 더 많이 찾고 기도함으로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역을 중심으로 각자 받은 각양 은사대로 기쁘게 즐겁게 섬기면서 우리 모두가 봉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대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당시 박해 상황 속에서도 영적 전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1절 영적 전투입니다. A번 교회와 성도는 박해를 받을 때 주저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관계에서뿐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과도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빌었을 때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평안이 임할 것이요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저주하는 대신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으로 상대를 대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때로는 원수까지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원리는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깊은 공감이야말로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서는 울어주고 잔치집에 가서는 웃어줄 수 있는, 저도 장례식에 많이 가지만 빈소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마음을 다시 다잡고 위가족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가게 됩니다. 표정부터 마음가짐까지를 아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힘든 사람과 같이 힘들어하는 것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때로는 원수가 좋은 일을 겪고 대박이 나고 잘 될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가 기뻐하고 좋은 일을 겪었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4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번,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절대 교만할 수 없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10번,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떤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의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선한 행실을 계속해서 도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것에서 머물지 말고 선한 일을 힘쓰는 적극적인 행동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야만 그 길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못되게 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라도 내가 예수 안 믿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똑같이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마음이 속에서 올라올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화목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의 조건은 100%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잊지는 못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보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보복하지 말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원수를 안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어쩌다가 원수 관계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보복의 원리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그렇게 원수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먹이고 또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잠언 25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은 세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에게 결정적인 위해를 가하라는 그런 가하는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성도가 비록 원수에 대해서 선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그 원수는 결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님으로써 자신이 회개하였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당시 애굽의 풍습을 반영한 표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의 선한 행동이 결국에 악인들을 회개시키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불을 깨뜨린 자가 이웃에게 가서 불씨를 빌려오는 광경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불씨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고대 근동에서는 그 불을 꺼뜨린 자에게 불씨를 빌려주는 것을 대단한 엄청난 호의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풍습을 반영한 표현으로 보는 견해인데 이렇게 본다면 성도의 선행은 자신을 적대시하는 그 원수에게 불씨를 빌려주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악으로 보복할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응대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원수인 줄 알면서도 베풀고 먹을 것을 주고 또 그렇게 선을 행하면 머리로부터 온 몸에 뜨거운 전신의 감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불에 녹아버린 마음에는 복수의 칼날이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에게 사랑을 공급하면 원수의 마음을 녹일 수 있고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우리는 앙심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면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과의 싸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그러므로 선을 베푸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일 텐데 우리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예배, 봉사,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구역 안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12장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며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영적 예배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쪼개지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몸을 거룩하게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야 하겠습니다. 4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은사를 따라 겸손히 섬기며 봉사에 열심을 냅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를 그러므로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한 교회 밖에 나그네를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4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 전투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악을 이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영적 전투의 연장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영적 전쟁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원수를 만났을 때 선행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대하면 악이 힘을 잃습니다.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상대를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봅시다. 4번, 구원받은 성도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참된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기쁨이 넘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자신의 그 변화된 모습을 전하는 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야말로 최고의 간증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매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곧 변화된 삶의 열매이자 증거인 것입니다. 4번, 구원받은 성도는 부자 청년과 같이 세상의 가치관과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함으로 근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는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상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간다면 주님의 책망과 촛대를 옮기시는 그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책망받았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4번,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보복하지 않으며 말씀의 성취와 영원한 생명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대하실 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추구하셨습니다. 열두 군단 되는 영적 군대를 동원하셔서 악한 자들을 멸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자리로 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바로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셨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성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암송구절은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이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또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구역 안에서 기쁨과 열심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좋은 인간관계를 누림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 가치관과 욕망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겸손히 섬기며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날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